제9장 그들의 마음에 있는 나의 율법. 지난 장들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단지 어떤 장소나 사람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원수를 우두머리로 삼은 영적인 체계임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사탄의 걸작품으로 우리는 그가 온 힘을 다해 교묘하게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을 사로잡아 자기에게 충성케 하는 것이요. 사람을 유혹하여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세상 사람의 마음에 자기의 통치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그 통치권이 일시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그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그는 더욱 격화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고난도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있지만 나그네와 외국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안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육신을 멀리하여 영적인 긴장을 경감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히 이 세상을 벗어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분이 아버지께 하신 기도는 그들을 세상에 떠나게 해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 세상에서 그 악한 자에게서 벗어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가졌습니다. 한 특수한 사례 가운데서 그는 고린도 성도에게 범죄한 사람과 교통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해를 막기 위하여 즉시 더 전진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고린도인 스스로 고립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죄인과의 관계를 단절할 필요가 없으며 심지어 그가 말한 그런 종류의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세상을 떠나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므로 바울의 말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과 어느 정도 왕래를 가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세상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또 어느 단계까지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에 있어서 세상의 일을 접촉하지만 반드시 한계가 있음을 시인합니다. 이 한계 안에서는 온당하지만 그 한계를 넘으면 사탄에게 묶일 위험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 문제를 무시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일 중병으로 고통스러워 하는데 의사가 당신에게 헤로인이나 모르핀을 처방한다면 당신은 즉시 약물에 중독될 위험을 경계할 것입니다. 당신은 의사에게 순종해서 치료를 받지만 두려워서 기도함으로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안에 일종의 위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당신이 그 위력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일 치료의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피할 수 없이 세상을 만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일을 접촉함으로 세상을 만질 때마다 우리는 모르핀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느껴야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세상에 속한 일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중병에 걸렸다면 의사는 아마도 아편을 처방하여 치료를 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여전히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왕래해야 하며 또 어떤 직업이나 일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위험한 약물 치료를 얼마나 받아야 그 약물에 중독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물건을 어느 정도 사야 하며 돈을 어느 정도 벌어야 하며 일이나 직업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의 왕래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어야 덫에 걸리지 않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모든 세상에 속한 일의 배후에는 사탄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가짐으로 자신이 실로 어떠한 위험에 끊임없이 처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계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아마도 맞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설교 예화일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은 너무 지나칩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일단 세상을 본다면 당신은 세상이 아편과 같아서 그 배후에는 악한 세력, 즉 사람을 유혹해 사로잡으려는 권세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눈이 참으로 열려서 이 세상의 참된 특성을 본 사람들은 모든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만질 것이며 계속 주님을 앙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언제든지 쉽게 사탄의 묶임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마치 질병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약물이 처음에는 환영을 받지만 최후에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주권 아래서 합법적으로 세상의 사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단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부주의합니다. 우리 모두가 침례자 요한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만일 그와 같이 혼자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편안하겠느냐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미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온 천하에 가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온 천하는 우리가 매일매일 접촉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엄중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반드시 한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어디에나 한계선을 그으셨을 것입니다. 그 한계선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그것을 벗어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선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먹고 마시며 장가 들고 시집 가며 자녀를 양육하고 장사하고 힘들여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면서도 오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지극히 사랑하신 사람들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지켜 세상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주님이 매달 얼마만큼씩 장사를 하라고 정해주셨으면 문제는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매달 얼마만큼의 돈 이상을 쓰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요. 그것보다 적게 쓰는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식으로 아주 분명하게 규정해 주셨다면 어떤 사람도 다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그 한계선을 정하지 않으신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에 대한 답변이 매우 미묘하다고 느낍니다. 주님은 우리가 규칙의 속박을 받기를 원치 않으시며 일종의 다른 제한, 즉 그분의 생명의 제한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만일 우리에게 규칙과 조례를 주어 지키게 하셨다면 우리는 매우 조심해서 그러한 것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의 임무는 이것보다 더 간단하고 직접적인데 그것은 주님 자신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지 그분과의 교통 안에 보존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접촉 가운데 산다면 한계에 달할 때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일깨우실 수 있음을 인해 기쁩니다. 앞에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머지않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 안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세상과 세상 일에 대한 편지를 썼으며 이어서 그들에게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직면했을 뿐 아니라 더 교활한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를 대면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진위를 알 수 있는 간단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어디를 가는 것은 위험하며 또는 온당한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준 답안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감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것은 물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진리의 영을 가리키며 이 영은 사람을 책망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합니다. 어떤 일에든지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안전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이 땅 위에서는 꺼내어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탄도 그 한계를 알고 있겠지만 보혜사가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진대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없단 말입니까? 또 만일 어떤 점에 있어서 우리가 안전선을 넘게 될 때 우리가 즉시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경계심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주제에 대해 우리에게 더 전진된 인도를 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이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말하지만 그 가운데의 지배적인 요인은 매우 분명한데 곧 때가 단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자는 때가 어렵다 라고도 번역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특별히 압력을 받는 때에 살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러한 원칙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즉 무엇무엇이 있는 자들은 무엇무엇이 없는 자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스스로 모순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이상히 여길지도 모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그는 남편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완전한 사랑으로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남편들에게 아내가 없는 것 같이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아해야 하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참으로 우리가 동시에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아내가 없는 자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일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말해야 할 것은 이러한 모순된 생활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없는 것 가치는 우리에게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계시해 주는 것은 이것은 내재적인 일이며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충성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적 자유는 단지 외면적인 행위의 개선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그들은 아내가 있으므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소유의 얼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아내가 없어도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소유가 있지만 그들이 참으로 영 안에서 구원받고 세상의 점령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연적인 사람의 생활은 항상 극단적입니다. 한 종류의 극단은 그의 소유에 의해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며 다른 한 종류의 극단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 아무것도 없게 되어도 조금도 관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방법과 천연적인 사람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구원을 받아 사물의 묶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내도 여전히 있으며 아내에 대한 애정도 감소되지 않았지만 아내와 남편이 다 지나친 애정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애곡할 만한 어려움이 아직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생활은 그 어려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기쁨의 원인이 여전히 있지만 일종의 내재적인 제재가 우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에 허망하게 방종하지 않도록 합니다. 장사도 예전과 같이 계속하지만 우리 안에서 구원을 받아 다시는 이러한 일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있으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우리의 갈망은 요한처럼 이 땅에서 예수의 간증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간증은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가 어떻다고 말하는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시고 또 자주 우리를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두시는데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좋은 날을 보낸다는 느낌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실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여기에 있으나 주위의 환경은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잠수부가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에 들어갈 수 있으나 만일 잠수복과 산소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그곳에 남아있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압력이 너무 커서 틀림없이 그가 속한 세상의 공기를 호흡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다 깊은 곳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임무가 있고 주위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환경에 속하지 않으며 그 환경은 그에게 아무런 지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세상의 접촉의 문제는 어떤 외면적인 행동의 변화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시대의 장래를 위해 계획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매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따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다룰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세상 물건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며 장사하고 농사짓고 기뻐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애통해야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세상과의 모든 관계에는 위험이 있음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주의해야 하며 보혜사의 온유한 제안을 유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온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도전에 두려움 없이 선포하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한계선은 그분의 발 앞에 그려진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위로부터 온 모든 것은 다 그분과 같이 온당합니다. 하나님은 산소 파이프의 다른 한쪽 끝에서 산소통을 조작하고 계십니다. 위에 속한 생명은 이곳에서도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공급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만일 영적인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걱정하거나 분투해서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그들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근심하지 않으시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성령으로 인해 근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므로 어떤 면에서 말한다면 낮은 수준의 영적 생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압도당하지 않으시는 한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로 압도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위해 변론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서 사실이 되도록 보혜사에게 맡기신 것으로 만족해 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말하는 같은 구절은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실인지. 이것은 다른 추악한 사실을 대항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보다 더 축복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을 믿은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함을 인해 주님을 찬미합시다. 간단히 말하면 세상 도처에 사탄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서든지 사람이 영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은혜의 기름 부음에 민감하다면 사탄의 권세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으신 한계선 안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사탄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공간을 차지하고 계시는데 그 악한 자가 설 곳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합니까? 사탄이 당신이나 나를 보고 나는 이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할 방법이 없구나 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